고린도전서 7장이에요. 17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전에는 1절부터 읽었는데 오늘 사부에는 17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고 오셨습니다. 하여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리하면 천국이 바로 가까이 있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기에 그 감격, 그 감사, 그 눈물로 주님께 날마다 순전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참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은 당신이나 저나 이 모습 이대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에 우리가 뭐 따로 특별한 무슨 뭐 행동이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주어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그 우리의 믿음보다도 그 전에 하나님의 이렇게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정말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하나도 착한 인간이 아닐 때, 전혀 구원받을 조건이 터럭만큼도 없을 때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저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지셨다는 걸 믿겠습니다. 제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믿으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자존심이 상해서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너무 쉬워서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시험에 익숙한 사람은 좀 시험이라도 치면 믿겠는데 그걸 그냥 믿으라고 그러니까 못 믿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구원 받는다는 게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너무 귀중한 걸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 가치를 잘 모른다는 게 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믿고 나서 설마 내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그래서 얼토당토 않게 이 구원에 합당한 값을 치르겠다고 그때부터 공로를 또 쌓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어떻게 값없이 가만 받고 있냐. 턱없이 내가 이걸 받기에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나를 입증하기 위한, 내 구원을 입증하기 위해서 또 이상하게 마일리지를 쌓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정작 구원을 은혜로 잘 받았는데, 믿음으로 잘 받았는데,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가 살아내면 되는데, 이걸 받은 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값을 좀 치러야 되겠다. 여러분, 값을 치를 돈이 있으면 왜 그분께서 미리 안 받고 그렇게 하셨겠어요? 우리가 어떤 것으로 그분께 값을 치르다도 그 값에 턱없이 못 미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먼저 이루고 먼저 성취하고 먼저 달성하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공포하고 선언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그냥 온전히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되는 그림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오른쪽에도 죄인이 하나 있었고 왼쪽에도 죄인이 하나 있어요. 한 죄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욕했고 비방했고 당신 메시아면 지금 당신 당장 내려와봐라. 너는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비난했던 한 죄인이 있는가 하면은 한쪽 죄인은 우리는 우리 죄로 달리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주님께서 나를 낙원에 같이 데리고 가달라. 나를 구원해 달라고 했더니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 그래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게 바로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평생에 한 게 뭐 있어요? 예수님 언제 알기나 했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기나 했습니까? 예수님께 무슨 믿음을 고백하기나 했습니까? 그냥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한 사람 죽어가는 그 죄인이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야, 너 낯짝이 있어야지 지금까지 네가 어떻게 살아왔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구원 얘기를 하냐. 너는 금생에 틀렸다. 너는 이생망이다. 이렇게 이해 안 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섭리,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모르면 우리는 절대 구원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된다는 건 어린아이는 무능력하잖아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주는 걸 모두 누릴 뿐이에요. 자기가 뭐 부모한테 뭐 한 이제 5살, 7살쯤 돼가지고 제가 지난 7년간 받은 게 너무 커서 더 이상은 조금 곤란합니다. 이제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좀 벌어 써야죠. 이렇게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건 끝까지 투정을 부리면서도 부모에게 계속해서 요청할 줄 아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은 안 내 아버지니까. 근데 데려온 뭐 입양한 애들 같으면 쭈뼛쭈뼛 하겠죠. 눈치를 보겠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라는 게 분명하다면은 걔는 너무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너무나 당당하게 그 관계를 이렇게 이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걸 주님께서는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화근이 뭐냐면 우리가 뭘 좀 하겠다고 나서는 게 이게 화근이에요. 이게 보통 화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모든 문제는 열심이 없는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네. 어떤 분은 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꽃을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냐. 또 꽃을 한번 시작하면 자기가 그 꽃은 자기가 그 교회 죽을 때까지 꽃은 자기 영역이야. 내일입니다. 목사님도 노타치야. 그런 일들이 교회는 종종 있단 말이에요. 네. 보혈파와 푸른 초장파 싸워서 교회 깨진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교회 앞에 카페트 색깔을 푸른색으로 해야 되냐 붉은색으로 해야 되냐 해서 보혈파는 붉은 색깔을 고집하고 푸른 초장파는 녹색을 고집하다가 그냥 교회가 깨지고 말았다. 이런 본질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들이 왜 일어나냐는 말이에요. 왜? 왜? 단순히 누려야 하는 것으로 족한데 계속 본인이 그걸 갚겠다고 고집하다가 생기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 교회가 정말 예수님과 이렇게 조용하게 동행하기만 해도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데 마치 열심을 다해야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그냥 끝없이 그냥 자기 새로운 성취나 공로를 주장하다가 길을 놓치고 마는 게 이게 다반사로 종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늘 그런 얘기. 천국은 항상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뒤에 온 사람이 항상 앞서가는 사람을 추월하는 게 이 신앙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제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5장까지는 음란한 문제를 다루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교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적어도 음란의 문제로서는 벗어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니 예수님까지 사랑하느라도 내가 내 아내나 배우자를 진실로 사랑하면 누가 바람을 피우겠어요? 사랑 안 한다는 증거죠. 그런데 이제 그 또 7장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된 거는 이른바 자유주의자들 있고 또 극단적인 이 금욕주의자들이 있어요. 자유주의자들은 뭐 구원받았는데 뭐 그 사람들 주로 헬레니즘의 이원론적인 생각에 쩌들어 있었기 때문에 아니 구원받았으면 이까진 몸 좀 가지고 내가 무슨 뭐 창기한테 가면 어떻고 신전에 제사 좀 지내면 어때?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나는 믿음이 그냥 바다처럼 큰 사람인데 왜 쪼잔한 것에 묶이냐고. 그 술 한잔 하면 어떻고 뭐 바람 한번 피우면 어떠냐고. 이거 어차피 썩어서 다 없애버린 몸인데. 이런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게 옳은 길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또 막 그냥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더 이상 부부 관계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혼해라. 심지어. 그리고 뭐 이혼 안 하고 살더라도 이제는 각방 쓰고 절대로 뭐 이제 부부 간에 이렇게 접촉하는 건 안 된다. 왜? 이 악한 몸을 우리의 영이 거룩한 성결한 영이 악한 몸 때문에 오염되거나 타락돼서는 안 된다. 이런 또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금욕주의자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둘 다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무슨 조그마한 차등의 근거, 차별의 근거가 생기기만 하면은 그걸로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정말 오늘 중요한 기독교인들의 원칙을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칙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당신 지금 생긴 그 모습 그대로 족하다. 이게 구원에 참된 의미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예. 당신 그 모습 그대로 족하다는 겁니다. 당신은 그 모습 그대로 구원받을 수 있고 그 모습 그대로 구원받았으면 그 모습 그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그분을 받아들이는 전적인 수동적 태도, 그분을 온전히 수용하는, 그분을 우리 안에 그냥 온전히 받아들이는 이 결단만 있으면은 그러면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행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분이 행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분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데는 우리가 어떤 것들로 변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아는 것이요. 그분께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형상을 이루어갈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인의 모습, 그 모습을 자꾸 이루어가려고 예수님과 줄다기를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당신은 그 모습 그대로 충족되었다. 충분하다. 당신 모습대로면 충분하다. 구원을 받는데도 충분했고 자 예를 들어서 당신 노예냐? 노예면 구원 못 받습니까? 초대교회는 대부분 노예들이 구원 받았어요. 뭐 상류층 인사들이 왜 구원이 필요해? 먹고 살는데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뭐 가정에 부족한 게 있습니까? 노예들이 주로 구원을 받았다고. 아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훨씬 쉽죠.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쉽습니까? 저기 정상에 있는 사람이 믿기 쉽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노예로 믿었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로는 그 있는 상태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값을 주어 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데 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당시에 조금 우리가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에 노예가 워낙 많으니까 로마 제국에만 노예가 한 6천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하니까 전 유럽에 노예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노예들 가운데서는 개인적으로 돈을 좀 벌어가지고 노예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노예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돈을 또 따로 좀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데 일을 조금씩 해가지고 돈을 벌면 이 사람이 신전에 가요. 신전에. 신전에 가다가 제사장한테 돈 번 돈을 조금씩 맡겨요. 무슨 뭐 할부 붙듯이. 그래가지고 몇 년이 걸렸건 노예로서의 해방되기에 어느 정도 충분한 돈이 되면 이 노예가 주인을 데리고 신전 제사장한테 가요.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이 그러면 돈이 액수가 이 정도 찼기 때문에 그 노예와 주인을 두고 이 노예는 오늘부터 이 신전에 속한 이 신의 소속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 그 노예는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은 제사장으로부터 노예에 대한 값을 받고 이 노예의 소유권을 그 신전의 신에게다가 넘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바울이 지금 생각하는 건 그런 그 당시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값주어 샀다, 값을 치르고 샀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관행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사람들한테는 통용이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아, 우리는 값을 치르고 산 존재구나. 그냥 우리가 해방 자유인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는데 그분의 목숨을 값으로 치렀다. 돈 몇 푼 내는 거하고는 아 이게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분의 목숨값을 치르고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예.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존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노예가 되었건 이 사람이 여자건 이 사람이 헬라인이건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나 직업이나 귀천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외적인 조건에 영향을 받거나 외적인 조건에 지배를 받는 인간이 안 되는 게 아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동등한 존재고 그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값주어 샀다는 것은 모든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는 뜻이고 그게 여러분 그 당시 신분 사회가 지배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좀 제대로 사는 산다고 한 사람, 제대로 좀 집안에 무슨 뭐 가문에 뼈대라도 갖추고 산다는 사람들이 노예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자존심이 허락을 하겠어요? 그런 논리가 이게 머리 속속 들어오기를 하겠어요? 어떻게 저자하고 나하고 같이 형제가 된다는 것이냐? 어떻게 여자하고 남자가 같은 대등한 입장이라고 말하냐? 어떻게 아이들에게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런 주장들이 있다는 것은 혁명적인 생각이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얼마나 복음이 강력한 정말 혁명적인 생각인지 얼마나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사고 구조와는 다른 프레임의 사고를 그들에게 제공했는지 얼마나 다른 사유체계인지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독교 신앙의 뿌리로 들어가면 우리는 더 이상 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더 깊이 표현하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다니는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로 살지 않는데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자아로부터의 해방이요 욕망으로부터의 해방이요 진정한 자유인이요 그게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요 전혀 다른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요 거듭나는 것이요 이제 이런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좀 더 많이 이루고 좀 더 신분 상승을 위해서 신의 힘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뭐 별 대접 못 받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대접 좀 받는 인간이 되겠다? 그런 건 애초부터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나눠주신 그대로 각 사람을 부른 그 자리에서 그대로 행하라. 예. 여러분이 뭐 회사원으로 부름받았으면 회사 다니면 되는 거고, 예. 뭐 여러분이 뭐 어느 뭐 공장에서 뭐 벽돌 공장에서 일하다가 부름받았으면 벽돌을 계속 쌓으면 되는 거고. 다만 그전에는 사장을 위하여 벽돌을 쌓았고 내 생계를 위해서 벽돌을 쌓았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를 대하는 태도, 내적인 태도가 바뀌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변화지. 하도 다 때려치고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당신은 방송국에 잘 다니지? 나는 할 만큼 했어요. 그리고 이게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야. 그때도 내가 뉴스를 전했고 지금도 뉴스를 전하는 거예요. 그때는 bad 뉴스를 전했고 지금은 good 뉴스만 전하겠다고 여기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난 직업이 바뀐 게 아니야. 근데 무단히 하던 일 잘 놓고 말이지, 이게 뭐 간다고 하네.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안 좋은 일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 그 재능으로 그렇게 불렀는데 그 자리에 그렇게 부르신 자리를 내박치고 딴 데로 간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의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이에요. 은혜를 너무 받았어. 그래서 아, 목사가 돼야 되겠다. 부르심이 목사구나. 그래서 이제 목사의 부르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존 뉴턴 목사님을 찾아간 거 아니에요? 존 뉴턴 목사님은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한 작사하신 분이에요. 원래 노예선 이제 선장 출신이죠. 찾아갔더니 뭐 웬걸 그 존 뉴턴 목사님이 한마디로 얘기해. 당신의 부르심은 그 영국 국회지. 여기 교회가 아니다. 자기는 노예선 선장이라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다가 안 되는 일을 하는 거는 바꿔야 돼. 직업을 바꿔야 돼. 뭐 강도를 하고 살았으면 바꿔야지. 소매치기가 전문 직업이었으면 그건 바꿔야지. 그건 학교에서 잘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건 뭐에 바꿔요? 그지는 내 명예를 위해서 애들을 가르치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르치는 것. 그게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으로의 부르심, 본질적인 부르심. 이건 누구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부르심이에요. 그 본질적인 부르심은 세상을 향해 줄다람치는 나의 욕망이나 태도를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행하는 것, 향하는 것. 이게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온전히 내 내적인 태도가 바뀌는 거. 이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을 10번, 20번 바꿔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거듭나는 것, 그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왜? 이게 이제 요새 시리 같은 거 켜져 있으면 내가 얘기하면 시리가 자꾸 답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끊어오시고 조용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려야 돼. 뭔 얘기하다가 또 시리가 나왔지.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잘 생각,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부르신 그 자리가 바로 중요한 그 자리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종들이 그 당시에 워낙 많으니까 종으로 부름받았냐? 노예 그냥 하고 있어라. 더 이상 주인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라. 그 종을 갖다가 부추겨가지고 너의 혁명을 일으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모든 목적과 동기가 자기 중심적이었다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었다는 게 구원의 패러다임이지, 여러분들이 하던 일 다 그냥 두고 당장 신학교 가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야 될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적어도 발음이나 제대로 하고 무슨 남한테 얘기할 때 똑바로 얘기는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지, 말도 안 되는 사람이 가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얘기는 뭐냐니까, 할례 받은데 불렀느냐? 그럼 뭐 할례 받은 대로 그냥 지내고, 네가 할례 받지 않았는데도 부르심을 받았냐? 할례 왜 해? 할례 왜 해?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자꾸 할례 받아, 자기가 받았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예수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돼. 이런 것들을 갖다 유대주의자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믿어도 유대식으로 믿어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저 바울은 이방 세계를 향해서 전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네가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았으면 이방인으로서 삶을 살아라. 다만 타락하고 부패하고 음란했던 그쪽 문화에서 몸을 돌이켜서 성결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게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신앙인의 삶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다 동일하게 말이죠. 한 공동체, 믿음 공동체, 한 성령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린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잘못 가면 뭐 교회 가서 뿔뿔이 다 흩어지잖아요. 목사 따로, 무슨 뭐 집사 장로 따로, 무슨 뭐 직분 따로, 세신자 따로. 그 맨날 뭐 세신자반에 들어가서 중급자반 갔다가 고급자반 갔다가 파송자반 갔다가 사역자반 갔다가 평생 무슨 스쿨 다니다가 그냥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건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네 오늘 새 가족반 해라. 너 큰 놈 와서 너 중급자반 하고 당신은 여기 와서 오늘 사명자반 해. 가장이 이렇게 무슨 통제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생명 공동체는 생명을 누리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도화되고 이렇게 말이지 틀에 짜여진 이런 시스템이라는 게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성숙을 위한 하나의 좋은 무슨 방향타가 될 수도 있고 귀한 그릇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그릇이라는 것들이 생명력을 죽이고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가장 심한 걸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거기는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교주를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권력적 질서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기 한번 들어왔다가 나가기가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압니까? 사지를 부러뜨린 놈도 있더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오늘날도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초대교회의 얘기를 읽는 것은 교회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도대체 뭐냐? 우리가 거듭난다는 건 무슨 뜻이냐? 거듭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지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과격하게 얘기하면 세례 받느냐 세례 안 받느냐 그럼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세례 받고도 그리스도하고 아무 상관없이 산다면 세례는 안 받았는데 정말 성경을 몇 마디 읽더니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날마다 몸부림친다면 그 사람 세례 교인이 아니라고 구원 못 받았다고 말하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지금 바울의 논지 아니에요. 이 설득력이 있는 설명에 이렇게 우리가 반박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2장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 받아봐야 율법을 행하면은 할례한 게 의미가 있지만 말씀대로 안 살면 할례 받은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네가 말씀대로 살면 뭐 목사하는 게 의미가 있지만 말씀대로 안 살면 목사 아니라 네가 목사 할애비가 되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같은 얘기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29절 밑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할례 받았다고 유대인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할례를 받은 참된 할례 받은 진정 거듭난 사람이야말로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율법이나 무슨 그 문자주의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한테 칭찬받으면 뭐하니? 하나님에게서 칭찬받는 걸로 족하지. 사람이 뭐 당신 알아주고 당신 요새 뭐 그 교회 뭐 요새 뭐 젊은 사람들 좀 간다며 아 거기 뭐 물이 좋다며 그런 소리 해봐야 아무 소용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기뻐하시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나 아니면 사람들끼리 그냥 유흥이나 무슨 즐거움인가 이런 것들이 오직 기준이 될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첫 번째는 이제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오는 부르심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사명이나 소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른 재능을 주셨고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다면 은사란 건 기프트 아닙니까? 그냥 값없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구제하는 그런 기프트가 있으면은 이렇게 지갑을 푸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람은. 지갑을 풀수록 기쁘고 이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지갑은 좀 어렵는데 입을 여는 건 너무 쉬워. 우리 같은 사람 되는 거죠. 뭐 설교나 매일 하고 있는 거지.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보면은 그냥 아이들을 보면 그냥 그 측은지심이 발동을 해서 말이야. 애들을 그냥 보내지를 못해. 어떻게든지 애들을 거두고 씻겨주고 애들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더러운 꼴을 못 봐. 어디를 가도 그냥 와서 걸레질을 하고 조용히 쓰레기 줍고. 예. 그때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맨날 화장실을 깨끗하게 누가 치워요. 이 사람은 눈에 띄지 않으려고 우리가 아침 예배가 7시 반인가 뭘 하는데 새벽 5시에 와서 깨끗이 치워놓고 갔다가 다시 와요. 그걸 누가 모르게 한다고. 그 한 2년 지나고 나서 그분을 알게 됐지만 가보면 맨날 화장실에 그것도 뭐 빨아놓고 깨끗하게 치워놓고 그런 게 은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사가 다 얼마나 귀하냐고요. 교회를 이루는데 그런 은사가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구제, 무슨 권면, 또 카운슬링 상담 잘하는 은사도 있지 않습니까? 남의 얘기 잘 들어주고 그냥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이런 것도 또 은사고. 예. 그런 은사대로 불렀으면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렇게 지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괜히 그거 잘하다가 말이지 옆에 사람 신학교 가니까 또 따라가서 본인도 같이 가서 저 어제까지 같이 있다가 권사하고 집사하다가 갑자기 목사 되니까 이게 또 뭐 질투가 나가지고 같이 또 신학교 가서 또 목사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가 확실하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끝까지 그걸 책임을 지켜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던 일을 하나님께 함으로써 영성이 생기는 거지 종교적인 일을 더한다고 영성이 절대로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성만큼 영성에 방해가 되는 게 없어요. 종교성은 하나의 우월성이에요. 비종교인들에 대한 우월성, 종교적 열심을 가지는 사람은 종교적 열심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엉뚱한 생각들을 가지고 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열심의 기준에 사람을 맞추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 와, 주일만 와. 매일 와야지. 이런 열심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 올 형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살필 것도 없고 그 직장에 좀 일찍 나가서 그냥 기도하고 거기서 큐티하고 거기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매일 불러서 뭐 할 텐데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의 얘기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결혼해서 지금 부르심 받았으면 그럼 결혼을 지켜야지. 야 이거 결혼하고 보니까 순 사기꾼한테 걸렸네. 깨버려야지 뭐 깨버리거나. 주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으로 불렀건 주인으로 불렀건 그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더 이상 여러분들이 무슨 뭐 회장이 되었건 뭐 무슨 직함 같은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 부르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교회 안에 동창회, 동호회, 동우회 이런 지역적인 모임, 취미의 모임, 직업적인 모임 이런 걸 안 하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그런 걸로 모인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이 뭐 수입이 1년에 100억이건 1000억이건 그게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걸 알아주고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뭘 하건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1cm나 100kg나 하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보면 무슨 뭐 에베레스트 산이나 무슨 뭐 판잣집이나 다 똑같이 평면이지 그게 뭐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 기준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가졌다는 것 그런 구원이 우리한테 임했다는 것은 더 이상 상대적인 기준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삶에서 졸업하는 거란 말이에요. 졸업하는 거. 그런 능력을 갖는 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그렇게 뭐 자기 판단 기준으로 정지하고 저 사람 보니까 저 신앙이 안 되겠네. 이러고는 이제 지낸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렇게 종과 상전에 대해서 다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워낙 종들이 많으니까, 너희들이 많으니까.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는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거 얼마나 여러분 파격적인 얘기고 혁명적인 얘기입니까? 무슨 당신이 CEO건 당신이 말단 사원이건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말단 사원이라면 사장 앞에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존재가 되어라. 사장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라. 그러면 모든 게 정리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사장이라고 지금 뭐 목에 힘주고 있냐? 네 위에 상전은 안 보이냐? 이런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한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고체계 전체가 바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세상에서 살던 대로 생각하고 살던 대로 행동하고 살던 대로 우리가 예, 이런 질서를 만들면은 교회는 뭐 회사나 뭐가 달라요? 똑같죠. 예? 차례대로 위계 질서 이렇게 수직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세신자 뭐 그다음에 무슨 뭐 집사 안수집사 뭐 권사 장로 예? 간사 뭐 부목사 목사 이런 순서로 올라가는 겁니까? 승급하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면 여기는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자발적 질서밖에 없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면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라. 사랑이란 그런 거란 말이에요. 피차가 기쁘게 복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정과 교회는 그런 원리 속에 움직이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성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존재가 되어서 더 이상 사람 눈에 들려고 애쓸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일부러 사람을 불쾌하게 또 만들 건 없어요. 뭐 괜히 차야 되면서 너 나하고 형제야 이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거기는 세상의 질서가 또 있어요. 그 질서를 존중해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존심 하나도 상하지 않아요. 뭐 사장을 사장으로 회장을 회장으로 대접해 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더 이상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게 분명하면 여러분이 이미 세상의 질서를 이기고 사는 사람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고 십자가를 졌듯이 여러분들이나 저 또한 세상을 이기고 사는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교회의 능력이고 이게 세상과 교회가 구별된 이유란 말이죠. 왜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었다고 말합니까? 전혀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질서를 여기서 사랑으로 구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값으로 사셨다는 것, 더 이상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무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그냥 가는 곳곳마다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노예 관계에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 저 축구나 무슨 골프나 뭐 돈 많이 버는 것 같죠? 다 그것도 노예 계약이란 말이에요. 이거 뛰라면 뛰어야 되고 여기 가라면 가고 맨날 끌려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감당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비록 노예 계약과 같을지라도 그 계약이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아 결론이 너희는 각기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 코람데오의 신앙, 그 신앙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어디 가더라도 두렵지 않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아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풀려남으로써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그런 충격적인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수많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각가지 재능이 다 다릅니다. 사람들은 뭐 수입을 가지고 우열을 따지겠죠. 너 한 달에 얼마 버니? 뭐 그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상대적 비교란 그 어느 것 하나도 의미가 없는 삶의 실체로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입증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어떤 삶인지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미 설교 말씀 중에 답을 얻은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가 질문으로 오늘은 또 확인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작은 회사에 취직한 사람입니다. 사장이 엄청 열렬한 불교 신자인 듯 합니다. 종교가 뭐냐고 물었을 때 기독교라고 하면 잘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교라고 대답하는 건 주님께 불충한 일이겠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건 뭐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물어봤는데 얼버무릴 건 없어요. 뭐 안 물어보는 데 다가가서 저는 교회 다닙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사장이 물어봤으면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뭐 예수님 제자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불교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불교를 뭐 통 접해 본 적이 없어서 불교는 뭘 믿는 겁니까? 이렇게 대화를 풀어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라는 것, 상념의 세계에 갇혀 있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고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도 불교 신자고 있기 때문에 무슨 종교적인 비교가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정말 거침없이 부끄럽지 않게 그 이름에 걸맞게 살면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뭐 그런 평가를 받겠죠. 네.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이 아까 설교 중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종교가 다름으로 인하여 어떤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그리고 이분한테 제가 귀띔하는 건데 사장이 기독교인이 더 무서워요. 기독교인 사장한테 종교가 뭐냐 하는데 불교하면 잘릴 가능성이 크지만 불교 사장은 잘 안 자랍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 목사님 말씀하신 이 대목이 우리는 보통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지지 말자는 그런 말씀의 적용인 것처럼 하지만 우리 지난주 성경 말씀에도 그랬지만 사실은 좀 공정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잘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또 모든 또 기독교 사장이 또 잘 자르겠어요.
그 제가 좀 그렇게 세게 얘기해가지고
오해를 좀
뭐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게 참 전직이에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게 예. 제가 25년간 언론인 생활하면서 세게 얘기하는 게 버릇이 된 거예요. 예. 첫 문장에 세게 얘기해야 이게 관심을 끌니까.
두 갈씩으로.
네, 그게 아주 그냥 좀 못된 버릇이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그래도 오늘 그 메시지를 전하는 본질을 바꾼 건 아니다. 다만 배드뉴스에서 굿뉴스로 바뀐 것뿐이지 하는. 그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그럼 뭘 했나 싶어가지고 네.
당신은 병원에서 칼 들다가 여기서 성경 들었을 뿐이지 뭐.
아, 또
심장내과로 네. 칼질했거든요. 염통 수술하다가 여기 와서 영혼을 수술하는 거니까 뭐. 네. 수술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네. 또 다른 의미의 심장을 보는 거니까 말이죠. 네. 아 목사님 저희는 하나님의 친자식인가요? 데려온 자식인가요? 로마서를 읽는데 양자라는 표현이 좀 걸리네요. 고아였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생긴 건가요? 아니면 원래 친자식이었다가 집을 나갔거나 유괴되었다가 다시 돌아온 건가요?
이게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양자됨이나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이 복음을 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로마 시대 때 양자 제도가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던 사회예요. 성적으로 문제가 많고 근친간의 결혼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생각보다도 애가 없어요. 그리고 딸을 낳으면 다 갖다 버리고 해가지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곳이어서 이게 상층류일수록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심지어 뭐 카이사르도 그런 일들을 하니까요. 그래서 근데 양자라는 게 뭐냐면 양자로 택하는 순간, 입양이 되는 순간 그 양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부채는 그 입양하는 아버지한테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입양되는 순간 그 아이는 입양하는 가정의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상속권이 생겨요. 이게 어마어마한 신분 변화이기 때문에 이 양자됨이라는 걸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한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당신이 노예나 마찬가지였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므로써 그야말로 신데렐라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왕자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 변화란 말이에요. 왕에게 입양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이제 양자됨이라는 걸 썼는데 이제 그게 그럼 나는 어디 뭐 주워온 자식입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주워온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버려진 자식처럼 살다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아까 찬양도 했지만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어느 날 그냥 무던하게 입양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봐주라고 그래서 입양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그래서 우리는 양자된 게 그게 오히려 더 우리 신분에 합당한 것이죠. 예. 근데 이제 뭐 아들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은 있겠지만 아들로 하면은 보통은 뭐 첫째 아들이 많잖아요. 그죠? 원래 모태 신앙인들은. 그런데 이제 모태 신앙인들은 꼴을 못 보는 게 이제 나갔다가 돌아온 돌탕들이 아버지한테 동일한 사랑을 받는 꼴을 못 보니까 이제 뭐 자식하려면 자식하고 뭐 입양하려면 입양하고 본인이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 우리 뭐 시네라 씨가 책을 하나 새로 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사를 얼핏 썼는데 예, 그분이 아들은 본인이 낳았고 뒤에 두 딸은 입양을 했어요. 근데 입양할 때부터 그 사실을 공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유명인인데 뭐 나중에 뭐 어차피 말 날 거고 하니까. 그래서 애들이 입양한 사실을 하나도 이렇게 부끄러워하거나 무슨 뭐 숨기거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 아들은 내가 뭐 내 몸으로 낳았지만 너희들은 내 가슴으로 낳은 딸이다. 사람이 낳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낳았다. 그 이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어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그래요. 애들이 친모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얼굴도 모르는데 예. 어머니께 감사 기도하지만 자기를 낳고 뭐 버렸지만 그 어머니도 가서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구김살이 없는 딸들이 된 거죠. 그래서 입양된다는 게 얼마나 예,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애들이 삶으로 그렇게 간증한 얘기를 이번에 책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훌륭한 분들이다.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다. 예. 그래서 이분 요새 그 시네라 씨가 하고 있는 게 You are not alone이라는 것을 이니셜을 따서 야난가 하는 그런 입양단체를 하는데 입양도 평생 입양이 힘드니까 이제 단기간 한 1년씩 이제 그 이게 위탁 아동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 1년 더 있겠습니다 하면은 더 있다가 해보니까 애하고 너무 정이 들어서 그냥 우리 입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또 입양 절차 넘어가고 그런 제도가 한국에서도 좀 활성화되어서 이게 우리가 지금 아이 낳는 것도 힘들지만 이렇게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크리스천 가정들이 그런 아이들을 입양했으면 좋겠다. 이해가 좀 곁길로 빠졌습니다만은 입양이라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친자식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적어도 그 당시 로마 법상은 친자건 입양된 아들이건 법적인 그 이게 위치는 전혀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목사님께서 그 입양과 관련된 로마의 문화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입양된다는 거에 대한 어떤 우리의 그 불편함 혹은 저항감은 우리 시대 우리가 경험한 입양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비유가 갖고 있는 그 이제 좋은 점과 또 그 나름의 한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돌 감람나무였다가 참 감람나무의 가지 이렇게 접합이 되는 그러니까 생명이 아주 유기적으로 연합하는 것으로도 설명하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완전히 새로 거듭 그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능력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양자라고 설명하는 거니까 그 양자는 누구에게 입양되는 거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입양하신 하나님은 생명으로 값져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니까 자랑스럽게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님 아까 말씀 중에 지금 현재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은 사명이다.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의 질문은 현재 일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현재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하는.
그렇죠.
네, 그런 질문입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 참 그 조금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언론인으로서 어떤 부서에 발령이 나건 어떤 일이 주어지건 언론인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면은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죽도록 일하다가 정말 그렇게 왔는데, 그러고 나는 이제 부서에 발령이 났는데도 그 부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조금 이렇게 게으름을 부리거나 하면 조금 제가 이렇게 좋지 않게 보고 이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가 전체적인 흐름이 어떠냐면은 당신이 그 열심을 다하는 대상이 옳으냐 그러냐, 내지는 자냐 우냐, 이런 이념적 프레임으로 자꾸 그런 걸 재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뜻하지 않은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게 우리 직장의 현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장에서 조심스럽게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무턱대고 열심을 다한다고 그게 다 좋은 거라고 인정을 못 받는 세상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프레임에 우리가 갇히거나 그걸 우리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불변하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우리의 삶의 동기나 일하는 동기가 내 개인을 위한 것도 아니요.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한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요. 이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투명하게 비칠 수 있을 만큼 살아낸다는 것은 웬만한 지혜와 명철로는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정말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가 순교적 삶이 되는 거예요. 매 순간 그런 갈등 앞에 서야 하고 그런 결단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하루도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사는 것이고 하루도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못 일어서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그리스도를 산다는 게 쉽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러나 갈수록 어려워지는 삶이지만 갈수록 여러분들에게 그걸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얼굴들이 밝지 않네.
아니, 그 저는 이렇게 이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상황이나 어떤 일이 잘못된 일이다 혹은 좋지 않은 일이라고 할 때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사실은 요셉의 인생을 늘 생각하긴 되긴 해요. 당신들은 악한 의도로 나를 팔았으나 라고 하는 그 결과로 그가 겪어낸 일이 노예의 삶이고 억울하게 죄인이 되는 삶이었지만 그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항상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확실히 아는 경우보다는 잘 모를 때가 많은데 그 모를 때 어떻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느냐, 애쓰시냐. 저는 그게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순교하는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끌어 주시는 거지 우리가 꼭 그 뜻을 알아서 알아맞혀가지고 맞을 때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이거는 그 여기 질문이 나온 건 아니고 그냥 제 추가 질문인데 모든 상황에서 대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고 이렇게 결정하시나요?
아니죠. 저는 하나님은 그냥 좀 쉽게 표현하면 방향성이에요. 그 영원이라는 방향성, 사랑, 믿음, 소망이라고 하는 방향성. 예. 그 방향성이 맞으면은 조금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이킨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폴 워셔 목사님이 왜 에서와 야곱에 대한 설교를 한 걸 우연히 듣게 됐는데 참 좋은 설교였어요. 에스는 하나님 안 믿어도 모든 축복을 받아가지고 탁월한 리더가 되고 엄청난 예, 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 믿는데 죽도록 고생하고 죽을 만큼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진정으로 축복받은 거냐?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다리를 절고 새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축복이냐?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결혼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 도시를 건설하고 자기 마음대로 왕국을 만들어서 그렇게 예,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게 그게 축복이냐? 이걸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우리를 코나로 모는 듯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괴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게 살겠다고 결정한 자도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정욕대로 욕심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뭐 성적으로 방종하게 살겠다면 내버려 두는 것보다도 더 심판하는 게 없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면서 이게 형통하다라는 걸 갈등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뭐가 저게 형통이냐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죄로부터 돌이켜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없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삶이요 축복받은 삶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걸 세상이 이해를 하겠어요? 넌 되는 일이 뭐 있냐? 너 예수 믿고 잘 된 게 뭐 있냐? 이렇게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간섭하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데려가는 게 우리는 축복이다. 예. 그러면 노예로 팔리건 무슨 뭐 보디발의 집에 가건 뭐 감옥을 가건 예. 너희들은 악으로 우리를 다루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구원을 이루는 통로로 삼는 것 예. 우리는 어떻게 살든 간에 우리의 삶은 구원을 향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쓰임받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지 세상처럼 뭐 돈 벌고 무슨 뭐 자리 좋은 자리 가고 이건 뭐 주식 투자하는 것마다 대박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위해서는 여러분 꿈도 꾸지 마세요.
그 이 하나님의 뜻과 간섭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 제 전에 그 심장 칼로 찐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칼로 찌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전기줄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걸로 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전기줄 가지고 지지는 일을 배워갈 때 이제 목사님처럼 교수님 계세요 옆에서 계신데 그 오른쪽으로 좀 돌려가지고 위로 좀 해봐 그 오른쪽으로 돌려서 위로 좀 해봐가 쉬워요 교수님이 할 땐 쉽게 하세요 그때 제가 강사 때 그렇지만 제가 하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쉽지 않게 하는 저를 어느 때까지는 그냥 고생하게 놔두신다고요 왜? 그래야 내가 느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거는 답이 3번이야 2번이야 모든 걸 그렇게 다 일일이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하나님 답 안 해주실까 방향성을 점검하는 거죠 잘 알아서 하나님 항상 우리 보고 계시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답 안 하시는 하나님께 너무 그렇게 답답해하지 마시고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답이 됐나 모르겠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모르는 남자친구와 제가 아니고 전달해 드린 겁니다. 약 4년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 만남을 반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잘 만나보라고 허락해 줘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날에 저와 남자친구의 관계에 대한 안 좋은 꿈까지 꾸시고 그 후로 더 완강히 반대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통해 삶의 다양한 결정을 해오셨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아닌 꿈은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사실 어머님의 꿈이 들리지 않다가 자주 반복해서 들으니 제 안에도 어머님의 꿈이 진짜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머님의 꿈과 믿지 않는 가정의 만남에 대해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참 알아서 하라고 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우리 사랑은 허다한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러잖아요.
네.
이게 내 감정에 비롯된 사랑인가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가는 본인이 우선 잘 알 거예요. 4년 동안 내가 이 사귀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고 있나, 왜 사랑하나, 이게 내 감정인가, 그냥 단순히 뭐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건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영혼 자체를 사랑하는 건가, 그런 것들을 우선 본인이 분명하게 분별하는 게 필요하죠. 무슨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서 결혼을 위한 거라면 뭐 어려우면 헤어질 테고,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건 누가 반대를 해도 뭐 그건 뭐 요지부동이죠. 그래서 그게 어느 쪽인지를 본인이 우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그런 확인 작업을 하는데, 세상적으로 우리가 결혼한다고 할 때는 이게 뭐 하여튼 사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인은 어떻게 보면은 나는 뭐 교회를 나가고 안 나가고 중요하죠. 신앙이 있냐 없냐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교회를 나가도 걸핏하면 속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약속에 늦으면 꼭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러나 교회는 안 나가는데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정말 진지하게 정직하게 얘기한다든지 또 어떤 주어진 일에 열정을 다해서 달려간다든지 이런 건 참으로 좋은 신앙을 향한 좋은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나이에 중요한 건 뭐 교회를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일생 동안 가져갈 신앙의 바탕이 어떤 바탕이냐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 게 있다면은 본인이 분명한 확신이 있을 것이고 그 어머니를 설득하는 데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은 내가 그런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그 선뜻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어떻게 지금까지 4년간 지내왔는지 그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뭐냐면 4년간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싸웠다가 또 화해했다가 이거 아주 안 좋은 예후예요. 그 싸우던 거 가지고 또 결혼해 또 싸웁니다. 그거는 그냥 일찍 정리하는 게 낫고 이거 뭐 결혼 상담소도 아니고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아니 근데 중요하니까. 아니 근데 말씀 듣다가 생각해봤는데 저는 죽었다 깨난 부활이죠. 그래도 못하는 답이 있는데. 목사님은 결혼하실 때는 그때 이제 회심하시기 전이거든요. 근데 그때 사모님은 크리스천이셨어요. 근데 그거 그때 아시고 교제하신 거예요?
크리스천이라는 거? 아니 뭐 교회를 나가야 결혼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때는 뭐 아무 거짓말이나 할 때니까. 아니 교회 나가시기 왜 어렵냐고. 아 눈도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한 거죠.
아, 교회 나가마?
안 나가지. 아, 교회
나가. 언제 나간다고 말씀 안 하신 거네. 그러니까 약속은 지키는데
교회 나갔다 그랬으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래서 나중에 뭐 교회 나가자고 그랬지. 그걸 믿고 결혼했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
근데 그렇게 인간이 거짓말로 하고 교회 나가겠다고 헛소리를 해도 네. 하나님은 그걸 안 놓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교회 나가게 만드시는 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일단 땅에 떨어지는 약속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헛된 약속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그냥 헛되게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 혹시 이제 우리 수련회 같은 데 갔을 때 기회가 되면 사모님 입장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근데 목사님 늘 강조하시지만 종교 생활을 열심히 잘 한다고 해서 진짜 주님을 믿는 신앙을 하는 것인가 하고는 요즘은 안타깝게도 분별이 필요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저런 조건을 맞춰 보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그 삶의 가치들을 교제하는 분하고 잘 물어보고 확인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합니다.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가지 제가 그 요즘 그 청년들의 뭐 정신 상태나 정신 건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표현이 좀 그렇게 됐는데 왜냐면 한국이 그 OECD 국가 중에서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국가인데 그 1997년 IMF 이후에 확 자살률이 올라갔다가 그 자살률이 올라간 게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20대의 사망 원인의 첫 번째는 사고입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근데 우리나라는 자살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 그 출생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젊은 세대가 결혼에 대한 기대가 없고 결혼을 해도 출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출산과 양육에 대한 버거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을 좀 찾아보면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높답니다. 저는 이건 사회학적인 관찰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살만한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희망은 여전히 교회와 가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젊은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 진짜 알게 되면 결혼도 또 장래에 대한 소망도 우리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내는 것인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구원할 만큼 우리를 귀하다 여기신 그 하나님, 값으로 우리를 사신바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요 고백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런 형편에서 부르셨습니까? 왜 내 형편은 이렇습니까? 라고 불평하기 전에 나를 위하여 내가 있는 그곳과 그 형편에까지 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불러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보내어진 그곳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생명으로 사랑해 주심에 감사하옵고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주심을 나는 내 결정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기꺼이 내 생명을 내려놓는다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보내어진 곳에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소명하시고 우리가 살아낼 영광의 일을 주시는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새롭게 결심하는 교회와 지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